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계속 블레셋 지역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곳에서의 이 삶을 오늘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2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증명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건 깨닫지 않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든 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그러한 객관적인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별칭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언약의 백성들의 삶임을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실 보여주며 증명하며 나타내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오히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많은 경우에 또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바라기를 믿죠. 근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좀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 생활도 등한히 할 때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건 긍정적으로 보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마지막 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과 그 약속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또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입으로만 하나님 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팩트, 사실로만 끝나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열매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믿는 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골이라는 사람 불신자가 와서 이렇게 칭찬하며 너와 함께 분명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감탄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불신자가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고 이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 차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열매,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디모데전서에 외인에게도 정말 인정받아야 된다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어떤 열매, 어떤 증거, 이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오히려 요즘에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 반대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열매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로만 발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이러한 인정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습니까? 항상 인정받았나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쫓지 않을 때, 인간적으로 반응할 때, 거짓말을 했을 때, 애굽에서 거짓말하고 애굽으로 가면서 이제 불순종했을 때라든지, 거짓말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방편으로 자기의 아들을 취하려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그때 전혀 그런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지탄의 대상이 됐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장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 그랄에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는 거기서 참 그의 삶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너가 우리를 대상해서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고 아비멜렉이 와서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너의 아내를 취해서 결국 너의 아내를 취하게 돼가지고 결국 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이 네가 너의 아들, 너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네 속한 자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엄청난 그런 말을 듣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오히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 비평의 대상을,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세상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방해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그 범사에 형통하는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형통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은 요셉에 대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창세기 3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의 주인이 믿지 않는 자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라이프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구나. 정말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저런 상황에서 저런 어려움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있는 상황일 텐데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구나. 이런 뭔가가 믿지 않는 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사람들이 보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그런 차이점을 다른 사람들 증명해 보이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 때 나도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나도 괴로워하고 물론 그런 점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죽고 싶어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나 막 죽고 싶어하는 막 그런 사람들 보시죠. 막 너무 괴로워한데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괴로워하고 막 죽고 싶어하고 막 자살하고 싶어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정말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믿지 않는 분들이 주위에 있어요. 가족이건 친척이건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돼 있어요. 믿건 안 믿건 간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믿던 안 믿던 간에 누구든지 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뭔가가 다른 것 같아. 그 다른 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점 바로 그 점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삶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나갈 때만 그 다른 점을 사람들한테 열매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다른 점을 하나님 경외하는 그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나.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요셉은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겠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이라면 내가 감옥에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라면 내가 감옥에까지 가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나? 뿐만 아니라 감옥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처해진 환경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로 고통하고 내가 이러한 문제로 지금 답답해하는 이 현실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신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이 심지어는 감옥과 같은 그런 아주 답답하고 열악한 환경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잘 되고 정말 축복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그 간수장이 거기에 있는 그 누굽니까 그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애굽사람 보디발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 거기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생각해 보면 감옥에서 형통?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맥센스가 되세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무슨 형통함이 있어요? 감옥에 나와야지 형통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서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야지 그게 형통한 거지 무슨 감옥에 있는데 형통해요 그게. 근데 성경은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인격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교제와 그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신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건 인식하지 못하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산타바바라 한인장도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나의 뜻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주장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못 살았어요. 심지어는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깨닫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여기 본문에서 책망할 수 있는 삶을 책망할 수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의 삶은 불신자를 책망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창세기 21장에서 보면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 블레셋 장관이죠. 비골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분명히 그 차이점을 봤고 이 믿지 않는 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자, 맹세하자, 그래서 우리가 쌍방간의 조약을 하자 하고 이제 언약하자고 이제 옵니다.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맹세해달라고 하니까 23절에 이제 맹세하라라고 말하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맹세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에게 후하게 관대하게 대해달라. 맹세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맹세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맹세하겠다고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면서 25절에 이렇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사실 참았어요. 우물을 빼앗기고 늑탈당하고 늑탈당한 이런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빌비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물을 빼앗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눈감아주고 지금까지 참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참 인내의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이삭도 또 인내의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삭도요, 그 아브라함이 파줬던 그 우물을 가지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빼앗을 때 그냥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주죠. 그럼 또 막 달라고 해서 또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이 뭐길래 그 당시의 우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에요. 엄청난 부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이런 뭐 가축이라든지 나중에 이삭 때는 이제 농사도 지었는데 목축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짐승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물이 꼭 필수가 있죠. 필요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생존의 어떤 근거 그리고 어떤 부를 축적하는데 목축업을 하는 비즈니스 그 당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아주 꼭 필수 필요한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한 자원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세요. 얼마나 가물고 얼마나 황량한 그 지역인지. 그런데 그곳에서 이 우물을 빼앗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완전히 난리 나는 거예요. 칼부림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언약을 맹세를 하고 지금 조약을 체결하자고 하니까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의 삶이 투명한 삶,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투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가 짚고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언급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는 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믿는 사람들끼리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잘못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실정이 돼버렸어요.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삶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잘못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방관합니다. 실족하기 때문에 시험들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된 것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된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정말 우리로 인해서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퍼센테이지가 그 농도가 굉장히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 3%인가 하던 거라 그 물의 농도에서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적은 그 농도 가지고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만드잖아요. 이 소금물이 썩지 않게 하잖아요. 이 사회에서 크리스찬이 그런 어떤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썩지 않아야 사회가 썩지 않는데 요즘에는 크리스찬이 썩는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썩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썩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망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세상의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책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책망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이 지금은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게 보면은 세상에서 하는 걸 다 따라해요. 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보면 잘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을 따라가야지 현대화다, 현대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아도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니까 결국 말씀의 가치를, 말씀의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니까 결국 세상과 같이 동화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깔을 잃어버리고 크리스천의 색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되고 책망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서지도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의 교회예요. 본래 그게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썩지 않아야 되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세상이 가도 똑같이 가도 나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자기의 색깔을,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색깔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죠. 바른 소리도 못하고 옳다고,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고도 하지도 못하는, 책망할 수도 없는,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었습니까? 아브라함도요 아비멜렉을 처음에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비멜렉한테 책망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거 책망당하는 거예요. 지금 왜 책망당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랄에 가면 안 되죠. 거긴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에 가면 안 되는데 블레셋 땅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했죠. 거짓말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결과가 뭐였어요? 블레셋 왕이라고 하는 아비멜렉한테 책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결과였어요. 처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과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자기는 그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죠. 결국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책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책망을 받았던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결국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삭까지 얻게 된 다음에 정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니까 이제는 믿지 않는 아비멜렉을 책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부터 책망을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다시 아비멜렉을 책망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세상한테 책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런 말 하죠. 책망하죠.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책망이라는 것이 제대로 책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해된 책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실질적인 그런 책망이 우리한테도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자가 가능성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책망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책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책망한다는 것이 그냥 뭐 내가 싫은 소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에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신 옛날 성경은 영생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영생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입니까?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He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배 행임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와 예배가 어우러진 그런 예배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입니다. 여기서 그가 언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았을 때. 아브라함의 생에서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가 언제 예배를 드렸느냐,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든지 애굽에 있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렇게 적혀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때 보면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런 말이 꼭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종은 순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입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바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관중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온맘 다하여, 정성 다하여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주님과 함께 동화하는 것,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삶, 순종하는 삶, 예배하는 삶 다 같이 갑니다.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만 하고 나는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정말 결단하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뇌해야 돼요. 정말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예배라는 것은 어떤 그 위치에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 신약 성경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신령한 진정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예배예요.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영적인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라이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때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의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예배를 인식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의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그런 삶은 또한 순종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계명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진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는 이 시대를 책망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 중심의 그런 삶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